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부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큼 잘 돌아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고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물론 죄로 인해서 많은 영역들이 우리 삶에 무너져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아닌 죄로 인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으로 만든 신발이지만 왼쪽 오른쪽 있듯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날지를 자식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나에게 내가 어떤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 뭐 공부든 직장이든 뭐든 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그리고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돌이킬 수 있는 선택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내가 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많은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한 몸이 된 거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가 되면 물을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번복할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대충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택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택에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냥 방관자처럼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 부부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싱글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맞을까? 만약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속에서 근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 결정이고 하나님 역시도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 욕심, 미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네 될대로 되라, 아무나 해라, 그냥 네 인생 네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내 욕심이나 내 기준 아니면 내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만 않는다면, 조급해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물을 수 없는 선택으로 평생을 같이 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미친 짓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면 결혼은 못한다는 말이 어떤 면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철 모를 때 하는 거다. 못 모를 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뭐 다 그러셨겠지만 상대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핀 조명으로 무대 중앙의 주인공 한 명만 비추듯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누가 봐도 쟤는 별론데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사랑할 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많은 주변의 현실의 걱정과 염려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정도 미치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해요. 물론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미친 사랑을 해서 결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건 보고 결혼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조건을 가진 분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 더군다나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였던 그 사랑, 주변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무색하게 만들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사랑이 식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상대방만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현실적인 것들이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랑에 식었구나.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랑에 식은 걸까? 예전 어느 광고 카피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걸까? 그 두근거림만이 과연 사랑일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혼란이 부부가 되기 전 그리고 부부가 된 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싱글들에게 결혼하면 뭐가 좋냐? 결혼하고 나면 뭐가 좋냐? 싱글 쓸 때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돈도 혼자 못 쓰고 혼자 시간도 못 보내고 혼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결혼하면 그런 것들 다 못하는 게 힘들 텐데 그것을 포기할 만큼 결혼이 진짜 좋냐? 라고 묻습니다. 많은 경우 아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아니다라고 말 못하고 애써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솔직히 자신도 불만인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좋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굳이 왜 결혼을, 목구멍까지 차옵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뭐가 좋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 부부되기 전과 부부가 된 후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대충 뭔가 비슷해야 도토리 키재기 정도는 돼야 이게 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기 전과 부부가 된 후는 이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뭐가 좋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던가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저울질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상태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안 먹어본 사람한테 짜장면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싱글들에게 부부의 삶을 아무리 설명해 봤자 이해 못 합니다. 아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부부가 되기 전과 부부가 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평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되기 전에는 그냥 각자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입니다. 예전엔 두 몸으로 살았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 뭐예요? 한 몸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같이 매길 수 있겠어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달라졌는데 그 전 기준과 그 전과 똑같은 생활 패턴과 그 전과 똑같은 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고 복잡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 나눈 것과 비슷해요. 예수 믿고 나서 아예 다른 존재가 됐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예수 믿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부부가 된 이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한 몸이 돼서 아예 다른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전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부부가 되기 전에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다면 부부가 된 이후에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바뀌었거든요. 상태가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나는 그 전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 전에 연애할 때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해요.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으면 방식 역시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기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싱글한 싱글들이 결혼한 이후에 뭐가 좋냐 묻거들랑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결혼하고도 너 싱글처럼 살고 살 거면 결혼하지 마라, 차라리.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엔 아예 다른 삶인데 예전처럼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부는 물론 독립된 인격체고 서로 따로 몸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몸된 부부가, 예전에는 다른 몸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한 몸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줘야 한 몸된 부부가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들으면 늘 아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리앙스를 아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요, 이 말씀만 뚝 띄어보면은 복종하라는 말이지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편지는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부부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고 있는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5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거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내의 편에서는 뭐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본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종교와 어떤 교통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우상 숭배와 잘못된 철학과 이단들이 들끓었던 곳이, 또한 돈이 많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음란함의 문제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본이 될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과 교회로 계속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된 부부, 예전에는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사랑했던 부부가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몸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내 편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뭐 하듯?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뭡니까? 한 몸된 부부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체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팔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할래, 다리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할래,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다라고 하지만 몸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한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한 몸,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인 몸인 이 교회에, 그리고 한 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 지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머리라고 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몸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 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부부거든요. 부부에게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질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주도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들 주도권 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뭐 믿진 않으시겠지만 결혼해서 누가 그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남편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뭐 잡혀 산다는 표현도 쓰고 잡혀 사는 게 편하다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 질서는 주도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는 그 몸이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막 끌어당기고 내 맘대로 휘두르는 뭐 그런 갑질 차원에서의 어떤 상하 항복, 뭐 상하의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몸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질서라고 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을 뭐로 뒀답니까? 머리로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똑같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과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그 복종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 좋은 딸들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 예수님 그거 아닌데? 예수님 뭘잘 모르시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이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일단 남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머리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타 등등. 정말 나는 복종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할 깜이 안 돼서 복종하기 어렵다가 아내들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남편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사고나 안 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질서를. 한몸된 그 순간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아, 얘는 질서, 머리 할 만하겠다 해서 한게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가장 멋지게 보여준 모델이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별볼일 없고 참 모질한 사람인지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공주는 하고 온날 울어서 아버지 왕이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저 바보 온들에게 시집 보낸다 했는데 커서 왕이 한 말을 지키셔야죠 하고 진짜 바보 온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별별 일 없고 진짜 바보 같은 이 바보 온달을 지아비로 섬깁니다. 바보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자기가 공주라고 그 위에 올라서지 않고요. 이 남편을 섬겨주고 세워줘서 어떻게 합니까? 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수가 돼서 나라에 공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냐 설화냐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남편을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 바보 온달입니다. 대부분 다 바보 온달이에요. 아무리 지 잘났다라고 떠들어대도 아내들 보기에는 다 바보 온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강공주처럼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아내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남편을 여자 돕는 배필로 지은 게 아니라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정말로 남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독신의 은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이 남편이 머리됨을 지켜주고 머리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능력을 아내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부부가 되었을 때만 드러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말 바보 온달과 같은 남편, 야 얘가 진짜 머리 제대로만 내가 얼마든지 복종하고 순종할 텐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남편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남편 좀 머리 좀 됐으면 좋겠다, 남편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만 아줌마들만 모인 곳에 카페 한번 가보세요.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듣고 있으면요, 꼭 그 중에 남편의 뒷담화를 까는 아줌마들이 계십니다. 제가 들어도 참 남편이 못났어요. 물론 원사이드의 이야기여서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겠지만 남편들이 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이 우리 한몸된 부부의 질서로서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몸은 절대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에 문제가 있지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 질서가 무너진 것. 남편에게 아, 좀 당신 머리인데 좀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좀 되잖아, 답답해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을 돕을 수 있는, 남편이 머리됨이 정말 드러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걸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편이 좀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도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게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잘해서, 소위 말해서 돈 잘 벌어오고, 때때마다 뭐 필요한 거 사주고, 별로 관심 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그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요, 마치 군대에서처럼 상명하복과 같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상명하복이 아니에요. 소위 뭐 직장에서 막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그런 유의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복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막 내 자존심을 꺾고 막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무너뜨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요, 자존심 꺾고 막 비빌 꼬면서 막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범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종 자체도 힘든데 범사에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범사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때, 시간에 대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범사가 갖고 있는 헬라어 파스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always라는 표현이 아니라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모든 것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것에 복종하래요. 모든 것에. 남편이 하는 모든 것에 복종하래요. 예수님께 복종하듯.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조건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지 못하셨겠죠?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사랑이에요. 복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놓으면 너무 쉬워요. 그럼 내 식대로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복종은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복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복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복종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가 뭐를 통해 알수 있습니까? 복종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일반 뭐 연인들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몸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기꺼이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남편이요, 남이 아니라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냥 나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 편에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아끼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복종이 결국 남편에게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그건 무엇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우리 몸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편, 머리된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바보 온달 것 같은 저 남편,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나에게 그것을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주 앞에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부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일이에요.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아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럼 남편이 머리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를 사랑해 줄 때마다, 남편이 회복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도 자식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아니야. 나는 진짜 뭐 없었는데 당신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머리로 세워주고 내가 참 부족할 때도 늘 복종해주고 그 사랑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칭찬,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도와주고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세워주고 또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역시도 그 칭찬을 아내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로 살게 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상명하복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라가고 싶듯이, 그러면서 못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못 따라가게 하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 없음을 때로는 내가 다른 것을 더 따라가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을, 죄된 나의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말하지 않듯,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한몸됨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인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아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풍성케 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